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됩니다.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사실 예언에 관한 말씀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52장은 부록처럼 기록이 됐습니다. 대개는 이 예레미야서를 받아서 적은 이 서기관 바룩이 52장을 덧붙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52장을 덧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사실상 열왕기 하에 있는 24장, 25장의 기록과 거의 대동소이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굳이 열왕기에 기록된 이 기록을 예레미야서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이 기록을 한 까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서기관 바룩이 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그토록 예레미야가 이 길을 택하면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사실 뭐 이렇게 입증해 놓은 것이죠.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52장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는 글들은 대개 열왕기서나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결국은 이 남유다는 그렇게 그토록 예레미야가 목청껏 외치고 정말 목에 피가 맺히도록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꼭 그 길로 가고 말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5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 마지막 그 왕조를 보면은 언제 어느 때나 그렇듯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또 지극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모처럼 단행해서 그야말로 그 전에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을 만큼 과격하고 대담한 종교개혁 조치를 취해서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온 국토를 뒤집어 놓을 만큼 철저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이 전쟁에 나섰다가 전사한 이후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인가요? 그래요, 요시야에. 그래서 세웠는데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였으니 그 아들을 마음대로 뭐 폐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그 또 그 왕을 폐위를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또 세워요. 그런 이제 막 이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결국 망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왕위가 불안해지고 왕정 자체가 결국은 그냥 뒤집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는 사실은 이전에 붙들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숙부가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 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왕이 되었고 여호아하스도 왕이 되었고 시드기야도 결국 왕이 되었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복 동생이지만 요아서 이복 동생이지만은 또 셋째 아들이에요.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들들 셋이 둘째 왕, 넷째 왕, 셋째 왕이 셋째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는 그런 이 왕조의 변천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성경은 52장 2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가?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선한 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 이게 악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택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길은 악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악한 길을 많이 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즐겨한다고 말합니다. 다 쾌락을 택하려고 하겠죠.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남을 어떻게 해코지해서라도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대세를 따라가는 길, 세상이 살아가는 세태의 길, 이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론 정치 말은 좋지만은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게 때를 따라서는 지극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항상 옳고 그른 길의 기준을 이 성경에다 두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자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그 길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은 석 달간 결국 왕이 올랐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자꾸 친애굽 정책으로 기우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은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인데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그를 왕위에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 세웠던 왕이고 바벨론에 충성을 하기로 맹세하고 세워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찌됐건 내가 그쪽에 충성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그걸 그냥 현실적처럼 버려도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친애굽의 이 영향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계속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던 까닭은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고 바벨론과 이렇게 뭐 우리 치면 우호 동맹 조약이겠죠. 그런 걸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바벨론의 지배력에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의 길을 다시 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 시드기야 내각이라 그럴까요?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이 왕궁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친애굽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시내구파가 득세하면서 사실 시드기야를 흔들기 시작을 하고 주때없는 시드기야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려우면 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렇게 읽고 물어서 또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해주면 또 잠시 이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가 시내굽으로 기울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파멸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요시아 이전에 므낫세 왕 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요시아가 꾸준히 그 아들들과 함께 계획을 이루었다면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 뒤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마치 때를 맞춘 듯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결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내린 결정과 이 결정이 맞다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드냐면은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배신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 이렇게 돌아가시든 저렇게 돌아가시든 죽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에 이르게 되는 한 동기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확정시키는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나무라 봐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한번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어느 날 거짓말을 한다든지 집에 돈을 훔친다든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집안을 홀깍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지나가는 거죠. 또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꼭 그런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누가 만드냐면은 본인이 직접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는 이 결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면 될 텐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다른 길로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만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시드기야가 결정적으로 바벨론을 등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다 예정된 사건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시한 것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또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끝내 이 시드기야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50년 동안 해오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어지간.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횟수로는 3년간 포위됐습니다. 만 1년 반 이상 포위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군을 이끌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일단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수 있는 토성, 토둔을 쌓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장기전을 펼치게 되니까 그러면 성 자체가 완전히 고립되고 포위된 상태에서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민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차례차례 굶어 죽는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왜 가해졌습니까? 한 지도자의 어리석은 선택, 한 지도자가 지혜롭게 결정한다는 그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던 이 왕, 결국은 그 때문에 눈을 뽑히고 말았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본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왕, 국제정세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대신들의 성향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그들의 의중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볼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왕은 되었는지, 아버지 좀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온 백성들을 굶겨 죽이다시피 했다 이 얘기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게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한 줄 기록해놨지만은 그 이 양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성중에 일어났겠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중으로 이게 성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참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도성이다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요? 자기는 비밀 통로로 도망갑니다. 그죠? 부하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라바 뭐 이 길로 갔더니 여리고 평지에서 붙들렸어요. 붙들렸는데 왕의 모든 군대, 뭐 경호를 맡았던 주로 그런 부대겠죠. 그런데 모두 그를 떠나서 흩어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흩어졌죠.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군사들 하나, 경호원 하나 없이 그는 이제 홀로 붙들리게 됩니다. 자, 붙들려서 어디로 끌려갈까요? 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참 이 보면은 그래요. 이 리블라라는 곳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세웠던 야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북쪽이죠. 굉장히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야전 사령부를 차려놓고 이제 현지 사령관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잡혀서 사령부로 야전 사령부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는 그 아들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가 21세인데 21세 후에 그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32에 아이들이 죽는 걸 봐서 아들이 큰 아들들은 아닐 거예요. 장성한 아들들은 아닐 텐데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이 죽고 왕의 측근들이 죽고 차례로 그 보는 눈앞에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바벨론과의 맹약, 언약을 깨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뭐 이 시드기야만 보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은 말이죠. 왜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은 17장 11절 이하를 쭉 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과 이게 한번 둘 겹쳐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위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바벨론 왕하고 그렇게 봉신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해놓고는 애굽에다가 뒷문을 열어가지고 군사력이나 사오고 그런 짓을 하는데 바벨론이 가만두겠느냐.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막강한 권력자와 이런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다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보게 하고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끌고 가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본다고 하다가 결국 눈을 뽑혔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럼 마찬가지죠. 그는 두 눈을 뜨고도 눈뜬 장님으로 살았고 그는 두 눈을 뜨고도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혔다가 눈을 뽑히고 어둠으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둠으로 옮겨간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지 않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을 늘 보다가 어쩌면 그는 어둠에 익숙해졌을 뿐이겠죠. 그리고는 더 이상 빛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까? 왜 빛을 보아야 합니까? 어둠을 식별하기 위해서죠. 발밑을 분별하기 위해서죠.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짙은 어둠에만 헤매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어떤 것도 그는 어떤 참된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눈 뜨고 삽니까? 그러나 두 눈 뜨고 산다고 다 세상을 압니까? 진실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장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고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점점 그는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장이 그렇게 두 눈이 멀어도 온 가족이 불행에 빠지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두 눈이 멀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결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결국 배반하게 한 이 시드기야말로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일 뿐이에요. 남유다 전체의 영적 상태를 그려놓는 한 인물,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이죠. 시드기야만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최후를 맞았던 그들의 이 뭐 신하들은 안 그랬습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책을 읽으면서 한 남유다의 나라의 멸망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과연 정말 보고 있나 이 말이죠. 나는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 본다는 것은 분별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본다는 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고 뭘 제대로 알고 있으며 뭘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오래된 책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고 나선 겁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이 책이 주는 이 우리가 시야는 무엇이고 시각은 무엇이며 관점은 무엇이며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며 결정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자와의 약속을 어겨도 이런 처참한 모습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르면 안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다면 서원했다면 그 약속은 적어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중과 무게를 두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짙은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이 부러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명명하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히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영원한 어둠으로 또 넘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기준 흐트러지지 않는 기준 불변의 기준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변하는 세상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뜨고 살아가는 장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 뜨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판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시각으로 삼아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